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잃음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오늘은 교회여 진리를 가르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여 정체성을 가지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교회여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디모데 전서 1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나 지역, 그게 어느 시대였든지 옛날이나 현재나 그 다음에 지역을 막론하고 그것이 어느 동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지역이나 국가나 인종이나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아무런 차별도 없이 교회는 그곳에 만약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곳에 교회가 있다고 하면 이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교회는 진리로만 세워지기 때문에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과 그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나의 싸움으로 교회가 이때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런 싸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이 땅에서 진리를 놓고 싸움을 합니다.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고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의 모습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진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회가 있구나 하고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였기 때문에 저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알려줘도 안 됩니다. 교회는 단 하나 참된 진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으로 교회가 알려져야 하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교회라고 하셨던 주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 맛과 모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로서 정체성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오늘날 세대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저 교회는 진리가 가르쳐지고 있는가? 저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인가? 저 교회는 진리로만 세워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미 그 교회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조차도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그 주님께서도 그것을 교회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실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 됩니다. 가장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했고 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3년이라고 하는 이렇게 긴 시간을 한 곳에서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를 위해 섬겼던 것은 에베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누구보다도 열정과 사랑과 그리고 그의 모든 생명이 바쳐져 있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이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에서는 정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선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2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책방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을. 그럼 매주 한 번씩 했다 하더라도 100번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단 세 번 가르쳤어요. 세 주, 세 번의 안식일만 가르쳤는데 여기는 2년을 가르쳤으니 한번 상상과 비교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손수건, 바울이 앞에 걸치고 있던 치마, 앞치마, 이거를 몰래 가져다가 아픈 사람들 몸 위에 얹어 놓으면 기적같이 그들이 병이 나았어요. 바울 사도가 썼던 손수건이나 이런 앞치마를 가져다 놓으면 병든 자들이 모두 고쳐지는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그들이 온전했는지 그들이 나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도 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에베소에는 유명한 게 뭐냐면은 마술가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마술도 마술이지만 그 사람들은 일종의 하나의 종교적 형식으로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마술을 부리는 마술사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는 놀라가지고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책을 갖다가 다 바울에게 가져와서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책값이 은 5만이 되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책들, 거의 마술책들이 다 태워지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그런 에베소의 위대한 역사를 결론을 지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흥왕하여져가지고 주의 말씀이 정말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로써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정렬을 쏟고 말씀으로 흥왕되고 세워진 교회를 이 바울사도가 떠날 때에 이 사도행전 20장, 19장을 지나서 20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불러가지고, 조그마한 항구에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하나 염려를 하고 경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염려와 경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나면은 흉악한 이리 떼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흉악한 이리 떼들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그들의 말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요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내 말로서 그리스도의 말,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너희들을 흔들어서 그 말씀에 세워진 너희들이 무너지고 어그러지는 그 흉악한 이리 떼를 쫓아가도록, 그들을 따르도록 너희들을 다 이끌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란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들을 굳세게 붙들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와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 교회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세워놓습니다. 디모데가 그 교회의 요즘으로 말하면 글쎄 목회자 감독 정도 될까요? 그렇게 하던 감독자로서 이 디모데를 세웁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나이가 어리고 또 어떻죠?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서 병든, 병약한 그런 아직도 어린 청년입니다. 그 베드로를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감독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내가 디모데야, 내가 너를 이 교회에 왜 머물게 했느냐, 내가 머물게 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바로 다름 아닌 디모데 너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어리고 약하고 소심한 너를 이 교회의 감독자로 세운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해라, 그들에게 명령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군지는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디모데나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누군지를 아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바로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했던 흉악한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이요. 거짓 가르침으로, 어그러진 말로서, 잘못된 그러한 진리가 아닌 참된 것이 아닌 것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말이죠,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못 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훌륭하고 잘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 세워두고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도대체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왜 그것이 문제가 됐고 그 일 때문에 왜 바울 사도는 마음을 안타깝게 가지면서 디모데를 하여금 그런 일을 막으라고 그런 사명을 주었을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넌 그들에 대해서 명령을 해라. 무슨 명령을 하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잘못된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다른 교훈이란 말은 무언가 바른 교훈, 옳은 교훈, 진리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와는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는데, 참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닌 좀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잘 믿고 따랐고 했던 이런 진리가 있는데 뭔가 좀 생소하고 뭔가 다른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던 이 복음, 바른 복음보다도 뭔가 새롭고 뭔가 생소하고 무엇인가가 좀 틀린 것 같으니까 거기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이. 사도들이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것들, 또 사도들 가르친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고 대적되는 그런 것들을 이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이 바른 진리만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도 보면은 이 바른 진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른 진리, 참된 진리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참된 진리가 뭘까요? 진리라는 것이 뭘까요? 단순해요. 진리는 바로 내가 진리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진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른 진리가 선포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그것만이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부정을 해버리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도 부정해버리고 자꾸만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진리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버려요. 야, 이거 뭐 색다른데? 이거 뭔가 참신한데? 이게 새로운 것인가? 이게 유행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옛날 것하고는 좀 다른 최신의 것인가? 이러면서 사람들은 다른 것에 빠져들게 됐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막으라고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가장 심각한 첫 번째 문제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말하고 읽고 하는데 성경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는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만을 우리는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선포가 되면서도, 말은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 들어가서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정말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미를 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바울사도에게는 에베소 교회에 당한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강론했는데 그런 흉악한 이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흉악한 이리 때들 다른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화라는 건 뭘까요? 신화라는 것은 좀 거짓으로 꾸며는 허황하고 아무 이익도 안 되는 그런 허황된 얘기를 신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화를 얘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끝없는 족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족보 얘기하니까 무슨 족보를 얘기할까?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야곱을 낳고, 이런 족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끝없는 족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스라엘은 말이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723년에 멸망을 당하고, 722년에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붙잡아 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왔던 계보인 이 족보가 좀 유명무실하고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전부 이방 땅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소위 이 족보적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족보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유다지파 소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짜로 족보를 만듭니다. 다윗에게는 이러이러한 아들이 있었다고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다윗이 예를 들어서 일곱 아내로부터 뭐 몇 명의 자녀가 있다면 엉뚱한 아들 하나 이름을 만들어놓고 그때서부터 자기는 그 후손이라는 뭐 이런 걸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왜 양반상금 제도가 있었잖아요. 반상 제도가 있어가지고 개화되기 전까지 족보가, 이 양반 집에는 이 족보 문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화가 되면서 세상이 달라지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으니까 족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양반들은 족보가 없어졌지만 족보가 없었던 사람들은 드디어 족보를 만들기 시작해요. 아주 몰락한 양반 집에 가서 한 20냥 주고 당신 밑에 이렇게 족보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 이름을 써줍니다. 너는 안동김 씨다. 이름은 김누구누구다 하고 족보를 넣어주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안동김 씨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기 신분을 높여보려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해보려고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허황된 전설, 그러다 보니까 이 족보 얘기가 사실에 입각한 성경적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만들고 자신들을 높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엉뚱한 논리로 이들은 족보와 신화를 만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적 진리와 성경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근본, 원리, 그들의 본질적인 성경의 말씀보다는 엉뚱한 것을 성경에서 꺼내기를 원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본질적인 구원을 원하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뜻을 펴는 그 말씀보다도 엉뚱한, 필요치도 않는 그런 것을 갖다가 그들은 가르치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입맛이 가도록 하는 거죠. 사람들의 귀를 가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신화와 족보는 아니지만은 성경 말씀을 끌어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이야기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인 양, 그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시키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이죠. 불교에 있는 얘기도 슬쩍 끌어들어오고, 유교에 있는 것들도 끌어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저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잘못된 게,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이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말씀 안에서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서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많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서 다윗이 뭐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갔느냐 서쪽으로 갔느냐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걸 가지고 동쪽으로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서쪽으로 가면 멸망을 받는다, 예를 들면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말하고 가르치는 잘못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거짓 이 교사들이 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상적인 상상도 망상을 가지고서 종교를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막 섞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드러났냐면 우선 자신들은 그 당시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세상에 플라톤의 철학 사상을 갖다가 요만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이들은 동양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 전통적인 동양의 어떤 신비적인 주의, 신비적인 걸 조금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민중들이 살아왔고 생활했던 그런 사상들 이런 걸 좀 가져와가지고 이걸 짬뽕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신비적인 유대주의 철학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이걸 가르치면 누가 속겠어요. 여기에다가 기독교 말씀을 조금 넣어가지고 플러스 기독교 진리를 약간 넣습니다. 그래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이걸 기독교라고 가르친다는 거지. 놀랍죠. 세상의 진리나 종양의 어떤 신비적인 그런 사상이나 이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민중 어떤 의식이나 이런 걸 묶어온 데다가 거기에다가 신비도 있고 동양적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렇잖아요. 세상의 철학 같은 걸 막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기독교를 살짝 코팅을 해가지고 이것을 기독교의 진리, 이런 것을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미 이 에베소 교회에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런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선포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바른 선포라, 바른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엉뚱한 공상적인 것, 진리가 아닌 그런 것을 선포하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참 너무 좀 그래서 다시 디모데를 거기에 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되면은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계속 가르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가게 되면은 생기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이 뭐예요? 말다툼이에요. 쓸데없는 가지고 말다툼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교훈은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은 참된 진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내는 거죠. 참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목적이고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 바른 것이 아닌 걸 하려다 보니까 그거와는 관계없는 쓸데없는 얘기들을 주로 했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세상의 이야기들, 구원과 관계없는 신비한 어떤 이야기들, 꾸며낸 이야기들, 상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구원과 관계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희황한 자신들의 족보들의 얘기나 꺼내놓으면서 그들은 그것이 마치 그들을 구원할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들 기분은 좋죠.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빠르죠. 그리고 사람들이 금방 혹하게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뭐냐면 말다툼밖에 변론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변론. 왜 변론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 성경에 진리가 딱 쓰여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진리가 아닌 허황된 것을 꾸몄기 때문에 이 사람이 꾸민 게 다르고 이 사람이 꾸민 게 다르고 이 사람이 달라요. 허황된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게 맞다, 네게 맞다. 세상의 진리,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진리는 하나인데 그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에 의해서 뭐냐면 내게 맞다, 네게 맞다 하고 말싸움만 난다. 지금 거기서 변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렇게 분란만 세워지는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을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잘 들어라.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이렇게 말싸움밖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두 번째 뭘 얘기냐면 이들이 6절에 보면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지게 된다. 허황된 말 거기에만 전부 몰두하게 되는 이런 일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뭐에서 벗어났느냐? 실제로 참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성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 가운데 있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경계의 목적은 뭐라고 있죠?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왜냐하면 이걸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이런 말씀을 제대로 배움으로 바른 교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사랑이 궁극적인 가르침의 목적인데 그 사랑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아주 청결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깨끗한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 도덕적으로 옳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꾸며내고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사랑, 믿음으로 통하는 진실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이 가르침에 참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런 사랑 안에 살게 되는데 가짜를 배운 사람들은 그런 사랑에서 벗어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관계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허황된 것을 들었으니까. 잘못된 것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은 아무 무의미한 정말 쓸데없는 잡담거리로 껄껄거리고 좋다고 웃고 그러면서도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아무 자신을 갖다가 구원시키고 자신을 믿음을 세우고 자신을 사랑에 이끌도록 하는 그런 참된 말이 아니라 그냥 말장난으로만 돌아가는 것이에요.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굉장히 말 잘하고 너무 웃겨요. 너무 좋은 말. 말 참 은혜로워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 그럼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뭐냐면 자신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요.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쫓아오고 관중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들은 자신이 마치 율법을 아는 제일 성경의 정통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아는 것처럼 그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들은 선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나한테 와라. 사실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7절에 보니까 그들을 비웃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냐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뭐예요? 지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니까 들어보면 이때는 이 생각 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일관성이 없으니까 엉뚱한 자기가 말하는 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말을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습니다 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누가 탁 그 뿌리를 제껴놓으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근거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저는 이 이단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경륜을 어떻게 펴셨는가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펴셨던 이 세상을 어떻게 마감을 하실 건가, 완결을 지으실 건가,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이단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허황된 얘기들, 좀 상상을 꾸며가지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자기대로 막 이야기를 우상화시키고, 그래서 그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풍류적으로 아주 재미난 이야기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그걸 듣게 하고 거기에서 은혜와 그걸 믿음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는 못한다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깊은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 그런데 정녕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때야 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면서 그들이 무엇으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등한히 한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을 그들은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질 얘기하면 아우 골치 아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구수한 옛날 얘기고 재밌는 얘기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듣고서도 쓸데없는 잡담 속에서 허황되게 그렇게 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웃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안 써요. 그런데도 이건 세상에서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면은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되게 도덕적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 겸손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이웃이든 적이든 우리의 형제든 우리의 동무 누구든지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묘하게 성경이 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것을 변색시켜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교훈, 세상의 도덕적 이런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마치 기독교적 진리이냐. 그러니까 그게 더 나아가지고 이단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힘드니까 사회 봉사활동, 사회 헌신하는 이런 일이 앞장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들이 왜 이단이냐. 불 나면 제일 먼저 가서 불 끄는 사람들, 사고 나면 제일 먼저 가서 그들을 갖다 돕는 사람들, 어디 지진 났다면 제일 먼저 돈 가져가고 제일 먼저 거기 가서 복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인간들이 갖는 감정적인 그런 일들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제발 그것을 네가 막아라. 성도들은 그런 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다원주의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각자 각자가 자신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성별에 의해서, 그의 뭐 지역 출신에 의해서, 그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또는 그 사람이 겪어온 삶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 배경에 의해서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성장 배경에서 자기가 쌓아놓은 그 주장을 진리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너도 진리고 너도 진리라는 거죠. 이게 다원주의예요.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하고 보편적이고 영원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라는 건 없다는 것이에요. 너의 진리도 맞고 나의 진리도 있고 너의 진리도 있다. 그럼 다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사는 거야? 서로가 서로 사이에서 관용을 배워. 너의 진리를 내가 좀 포용하고 너도 나의 진리를 좀 포용하고 이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그것이 종교에 국한되다 보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독교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진리가 각 개인 개인에게 그대로 있듯이 구원의 길도 각각의 종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기독교만 왜 구원의 종교냐, 이런 논리가 세워진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바로 오늘날은 그런 것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내대로 해. 나를 믿어. 내 힘을 믿어. 내 생각이 맞다고 기독교가 설 곳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세상 유연풍조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먹물 좀 들어가시고 공부 좀 하신 분들, 좀 뭘 가지신 분들, 좀 높아지신 분, 조금 더 문화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진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뭐 우리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요즘에는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주자, 자기 진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스스로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진리라는 것. 기독교도가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진리를, 자신을, 자신이 진리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진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니까, 내가 하는 길이 진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진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가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왜 보내셨어요?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인데 그분을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도우는 것, 우리의 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의 완고한 고집 속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예수님,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거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뭐 시상한 정신에 와서 뭐 손 얹으면 낫고 뭐 방언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 물론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 그것 뛰어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자, 그렇다면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자신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진리가 계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교회는 바로 진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진리에 의해서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러나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교회는 단순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또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가고 타락하고 변질되어가고 그렇게 모습을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세우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바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다는 거죠. 머물게 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세대 뉴욕에 우리를 왜 세워두셨을까, 우리를 왜 귀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말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3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명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왜 했겠느냐. 참 이 말을 우리가 만약 오늘날로 한다면 여러분들을 왜 뉴욕에 살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을 왜 뉴욕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로서 살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듣도록 했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세워지도록 했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거기에다가 넣고 적용하도록 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니면 거부를 하고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부정을 해버리고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 수호하며 싸우는 정말 거룩하고 올바른 성도로 여러분들을 세웠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웠을까요? 교회를 진리 안에 세우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로 달라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진리를 세우는 거예요. 말다툼만 이끌어내는 엉뚱한 진리가 변색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이 살아서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결단, 이 사명이 우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2000년 전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 교회의 변질과 타락과 교회의 모순과 교회가 무너져가는 정말 악랄한 흉악한 이리 때가 드는 그런 모습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러한 악한 세력들의 일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바로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허황된 말들이 교회에서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귀한 성도들, 정말 말씀으로 세워진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세워가는 말씀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버려.